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이 22일 남중국해 해군 구축함인 존 맥케인함을 전개했습니다. 미 칠함대는 이날 항해가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이라면서 중국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이 지역은 국제적 수역이며 통행에 열려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해상 영유권 주장은 항행의 자유와 자유무역,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의 자유를 포함해 해양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등은 해외 선박이 인근 수역을 지날 때 사전 고지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험되는 이것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이날 미군 구축함 존 맥케인함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프레틀리 제도 인근 해역으로 접근해 경고를 통해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티베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티베트 정책 지원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으며 2021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및 코로나 부양법안과 함께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이 법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승계 문제에 개입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제와 비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인 라싸에 미국 영사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중국 영사관의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티베트 공원의 수자원 보호와 인권, 종교 자유 등을 위해 미 국무부가 노력하고 티베트 문제 특별조정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티베트와 타이완, 홍콩 관련 사안은 중국의 자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문제라며 미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의결한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 부양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 연설에서 전날 의회를 통과한 항목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코로나 지원법안으로 불리지만 대부분 코로나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1인당 600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1인당 2,000달러 혹은 부부당 4,000달러로 증액하도록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에 캄보디아의 8,550만 달러, 미얀마의 1억 3,400만 달러, 이집트와 이집트 군의 13억 달러 지원이 포함됐는데 이는 대부분 러시아산 군사장비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대통령이 요구한 액수의 직접 지원금을 계속 반대한 것은 공화당이라며 마침내 대통령이 2,000달러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준비됐으니 그렇게 하자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해군 함정 7척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들 군함들이 소말리아 주둔 미군 병력의 재배치 임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압박과 소말리아 군 등 영내 파트너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말리아 주둔 미군은 그동안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이다의 연계 세력인 알샤바브의 진압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초까지 대부분의 인원과 자산을 소말리아에서 다른 나라로 재배치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사령부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말리아에 주둔 중인 700여 명의 미군은 내년 1월 15일까지 소말리아에서 철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22일 중동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일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시리아 대통령 부인 아스마 아사드와 직계 가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시리아 중앙은행과 아스마 아사드의 측근들, 그리고 시리아 국회의원과 아사드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기업인들도 제재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가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한 지 5주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된 아스마 아사드와 그 가족들은 시리아 국민들의 희생 속에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10년간 내전을 겪으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국제사회 대부분은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정치적 해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유죄를 받은 측근 인사를 포함해 15명을 사면하고 5명을 감형했습니다. VOA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웃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사랑을 베푸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훈훈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한 자선단체가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아이도 바닥에서 잠을 잘 수 없다며 그들에게 침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에 부닥친 아이들을 위해 6만 개 이상의 침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Sleep in Heavenly Peace라는 이름의 이 비영리 단체는 크리스마스 때쯤 아이다호 트윈폴즈에 사는 미켈슨 씨가 그의 차고에서 지역 교회에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2층 침대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침대로 엄마 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6살 소녀가 침대에서 자게 됐고요. 당시 크리스마스 때 10여 개의 2층 침대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배달했던 게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뒤 비영리단체를 시작한 미켈슨 부부는 전국의 친구, 이웃,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침대 만드는 걸 돕고 물품 기부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2014년 공식적인 비영리단체로 등록됐고요. 이 단체에 전국적으로 하루에 거의 100개의 침대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위한 거라고 합니다. 2017년 말까지 900여 개의 2층 침대를 만든 Sleep in Heavenly Peace는 전 세계에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음식 전문 방송 푸드 네트워크에서 인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제이미 사이어 기자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아침까지 함경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8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2년 새 네 번째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크리스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이 아프가니스탄을 전 지역 방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정치 체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서명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22일 자정까지 이 예산안 처리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자동 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총선을 치러서 의회를 꾸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놓고 갈등을 벌인 건가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리쿠드당과 이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청백당은 지난 5월에 연립정부를 출범시키면서 2020년과 2021년도 예산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리쿠드당이 2020년도 예산안만 따로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리쿠드당은 왜 따로 떼어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건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드당은 코로나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2020년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청백당은 이 요구를 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2020년과 2021년도 예산이 한꺼번에 처리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재판에 몰두하면서 경제와 안정과 회복 대신에 나라를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에는 리쿠드당과 청백당이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결별하게 됐군요.
네, 지난 5월에 출범했으니까 7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내년 3월 23일에 다시 총선을 치를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 사이 네 번째 총선을 치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과 9월 그리고 올 3월에 총선을 치렀고요. 다시 내년 3월에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이 2년 사이에 총선을 4번이나 치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총선을 자주 치른 건가요?
네, 리쿠드당과 청백당은 각 선거 때마다 박빙의 접전을 펼치면서 이 두 번은 리쿠드당과 보수우파 연합이 그리고 한 번은 청백당과 야당 연합이 이겼는데요. 하지만 양측 모두 단독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연립정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다시 총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정에 합의해서 정부를 출범시키긴 했던 거죠?
네, 올 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에도 확산하면서 위기 상황이 고조됐는데요. 이런 전국 혼란이 계속되자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고요. 결국 리쿠드당과 청백당은 이 비상시국 속에 연정에 합의하고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연정을 출범시키면서 합의 조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총리직 문제였습니다. 양측은 우선 네타냐후 총리가 18개월 동안 먼저 총리직을 맡고 간츠 대표가 다음 18개월을 맡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파국을 맞지 않았으면 간츠 대표는 내년 11월에 총리직을 이어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합의 사항이 예산안이었던 거죠?
네, 당초 양측은 연정 구성에 합의하면서 12월 22일 자정까지 이 합동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이 예산안 처리 방식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고요. 마감 시한이 임박하도록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회 해산 위기를 맞자 이스라엘 의회가 21일 이 마감 시한을 연장하는 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하지만 47대 49 근소한 차로 부결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파국의 책임이 간츠 대표와 청백당에 있다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청백당이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 속에 나라를 또다시 불필요한 선거로 끌어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청백당은 네타냐후 총리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의 향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네타냐후 총리나 간츠 대표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를 원하지는 않지만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현재로선 여론조사 결과도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승리할 거라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대응 비판과 함께 내년에는 국제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으로 보이죠?
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돈독한 관계를 자랑해왔고요. 이를 선거 때마다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 기조를 따를 걸로 보여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잃는 셈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싸고 이 네타냐후 총리와 종종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장관 대행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다고요?
네,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22일 사전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밀러 장관 대행의 방문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장관 대행이 왜 아프간을 전격 방문한 건가요?
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진행 중인 평화협상 과정을 점검하고요. 아프간 안보 상황, 또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밀러 장관 대행이 아프간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네, 이날 아슈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밀러 대행은 아프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 또 아프간 평화를 위한 폭력 감축의 중요성 등에 관해 얘기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과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됐습니까?
네, 밀러 대행은 스콧 밀러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을 만나서 미군 철수 상황과 대체로 활동, 아프간의 폭력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밀러 장관 대행은 또 연말 연시 가족과 떨어져서 복무 중인 현지 미군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프간에는 미군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나요?
네, 현재 약 4,500명 수준입니다. 앞서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 2월 말에 평화협상에 합의하면서 2021년 5월까지는 아프간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대가로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 세력의 온상지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까지는 2,500명 수준으로 더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양측은 협상 시작 3개월 만인 이달 초에 평화협상의 큰 틀에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다음 협상을 위한 내부 논의를 위해서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다음 협상은 내년 1월에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아프간에서는 종종 테러와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22일에도 수도 카불에서 이 도로변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보건 종사자 적어도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탈레반은 이 공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했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전직 대통령들에게 종신 상원 의원직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크렘린궁을 떠나도 평생 연방 상원 의원직을 허용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러시아 연방의회는 하원인 국가두마 그리고 상원인 연방평의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에게 연방평의회 의원자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임해도 정치의 중심에 계속 남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즉 대통령은 연방평의회 의원 최고 30명까지 지명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네, 2024년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면 앞으로 두 번 더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뀐 헌법 때문이죠?
네, 당초 러시아는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재임하는 걸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7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전 대통령 재임 횟수를 0으로 만드는 걸 골자로 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당시 국민투표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개헌안 지지표가 78%가 넘었고요. 반대는 21%에 그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은 매우 높습니다. 한때는 거의 90%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최근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럼 러시아의 다음 대선은 2024년에 있는 건가요?
네, 2024년 3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만일 푸틴 대통령이 출마에 승리해서 6년 동안 집권하고 또다시 재선에 도전에 승리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영구 집권인 셈이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지금 68살인데요. 2024년 선거 때는 만 71살이 됩니다. 만일 푸틴 대통령이 두 번 다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만 83살까지 집권할 수 있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대통령 관련 법안에도 서명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법안은 앞서 이달 초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통과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건가요?
네,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어떠한 형사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가침 특권은 전직 대통령에 속한 업무나 거주시설, 차량, 통신장비, 문서 등에도 적용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국가 반역 등의 중범죄 혐의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하원의 혐의 제기, 또 상원의 인정,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은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피해 보전 추가 부양책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겔 카도나 코네티컷주 교육위원을 차기 행정부 교육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시험 도중에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추가 부양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전날 상하원을 통과한 코로나 피해 보전 부양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당초 기대와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서 망신스러운 입법이 됐다고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는데요. 주요 항목을 수정한 뒤에 적합한 법안을 만들어서 나한테 다시 보내주기를 의회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 법안이 당초 기대와는 다르다는 건가요?
네, 이 법안을 코로나 구호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코로나와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5천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라서 의회에서 아무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와 무관한 사업들이 법안 세부 항목으로 첨부된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사항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죠.
네, 먼저 해외 원조 사업입니다. 캄보디아에 8,550만 달러, 미얀마에 1억 3,400만 달러, 그리고 이집트와 이집트 군대에 13억 달러 원조금을 각각 집행하도록 이번 법안에 규정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집트군은 이 돈을 받아서 대부분 러시아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야를 지적했나요?
네, 문화예술 분야 지원 예산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센터 공연장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리고 국립미술관 등에 상당한 금액을 배정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는데요. 이들 기관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을 열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계역 생산기술 예산과 연방수사국 관련 건축자금도 이번 부양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 법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항목들이 많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군요.
맞습니다. 의회가 이 다른 나라와 로비업자, 또 이익집단들을 돕는 데는 막대한 돈을 편성했지만 정작 지금 돈이 필요한 미국인들한테는 최소 금액만을 보내는 게 이번 법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이번 부양법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지원 항목들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지원 항목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나요?
네, 개인별 현금 지급 혜택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각각 1,800달러씩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인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까?
네, 1인당 600달러로 규정한 현금 지원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낮은 액수라고 말했는데요. 600달러가 아니라 1인당 2,000달러, 그리고 부부는 4,000달러로 올리도록 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 지원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의 피해가 심각한 음식점주들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는 2년간 세금 감면이 고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 민주당에서는 즉각 부양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1인당 2,000달러 지급에 동의했다. 이렇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만장일치로 2,000달러 지급안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제 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배경은 뭔가요?
네, 당초 민주당은 이 추가 부양책의 총액을 훨씬 많이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규모 지출을 거부했는데요. 이 개인별 현금 지급의 경우 민주당 초안에서는 $2,000 정했었지만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1,200 한 차례 낮아졌었고요. 최종 합의에서 $600 확정이 됐던 겁니다.
부양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영상 메시지와 그에 따른 반응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이 영상 메시지 발표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총 20명이 대상인데요. 각종 비위로 실형을 받은 공화당 소속 전직 의원 3명과 이 러시아 추문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 인사 2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통령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 사면을 받고 부패 정치인이라도 트럼프를 지지하면 사면받는다고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교육부 장관을 발표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겔 카도나 코네티컷주 교육위원을 새 정부 교육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22일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카도나 위원에 대해 평생 동안 공교육을 대변해왔던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미겔 카도나 체제에서 경륜 있고 헌신적인 공립학교 교사가 교육부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카도나 위원이 교사 출신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요. 28살 때 코네티컷주 최연소 교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교육부 부교육감과 주교육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현재 만 45세 교육행정가로서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을 강조해왔다고 여러 매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에 대해 반응이 어떤가요?
네, 중남미계 사회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카도나 지명자가 이 부모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미겔 카도나는 비전 있고 겸손하며 경륜 있는 교육자라고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중남미계 의원 모임 의장이 평가했습니다. 이 카도나 위원이 상원 인준을 받아서 취임을 하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중남미계 교육장관이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새 정부 요직 인선을 착착 진행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수계와 여성을 비롯한 적극적으로 발탁해서 이번 새 정부 내각의 다양성을 갖추는 것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 최초 기록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흑인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국방장관으로 또 여성인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낙점한 바 있습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각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됩니다.
그 밖에 최초가 기대되는 인선 내용도 되짚어보죠.
네. 성소수자 최초로 피트 부르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에 인선했습니다. 또 보건후생부 장관에는 중남미계 최초로 하비에르 베사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약점했는데요. 또한 이민 업무 등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이민자 출신 최초로 쿠바 아바나 태생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또 연방환경보호청 EPA청장에는 흑인 최초로 마이클 리건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품질부 장관을 인선했고요. 내무부 장관에는 원주민 최초로 데팔랜드 하원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이들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준 절차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새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는 다음 달 20일 이전에 인준 절차를 좀 서둘러야 한다고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최근에 공화당 쪽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에서도 협조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 지명자들이 모두 인준을 통과하지는 못하겠지만 인준 절차는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시험 도중에 대규모 부정 행위가 일어났다고요?
네, 흔히 웨스트포인트라고 부르는 이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수학 시험 도중에 대규모 부정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 치렀던 미적분 과목 기말고사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한 생도 73명이 적발됐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USA Today 신문이 21일 보도한 직후에 학교 측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73명이면 적발된 생도가 아주 많네요.
그렇습니다. 육사에서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시험 부정 사건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해설했는데요. 해당 생도들한테는 지금 훈육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정 행위가 벌어진 배경은 뭘까요?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격 수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강의실에 가서 치는 게 아니고요. 이 컴퓨터 전산망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치르는 시험처럼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원격 교육 중이라도 웨스트포인트의 명예교범과 인격개발 교육과정은 강력하게 유지된다고 크리스토퍼 오파트 육사공보관이 적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원격 시험이라서 감독이 소홀한 상황이었는데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했나요?
네, 제출된 대반의 특정 부분에서 여러 명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교수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작성한 답안을 여러 명에서 공유한 채 시험에 임했다고 학교 측이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해당 답안을 제출한 1학년생도 72명, 2학년생도 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총 73명을 대상으로 한 교내 조사 결과 2명은 그중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기각됐고요. 4명은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자퇴했습니다.
그럼 67명이 남아있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네, 그중에 55명만 잘못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해당 생도들한테는 6개월 과정의 도덕 재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학교 측이 밝혔는데요. 윤리와 명예규범에 관한 강의를 추가로 듣도록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사람들한테는 졸업할 때까지 보호 관찰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나머지 12명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12명 중에 나중에 3명이 추가로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재활교육을 합류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학교 측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인원은 이 교내 청문회 등을 거쳐서 부정행위가 확인이 되면 퇴교 조치 등 처벌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학교 측이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과 육사 측은 이번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해당 생도들한테 실망했다고 마크 웨터스 육사 교장 비서실장이 21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원격 교육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서 현장 시험을 치렀다면 없었을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육군의 총 책임자인 라이언 맥카시 육군 장관도 성명을 냈는데요. 규율을 어긴 생도들은 관련 규칙에 따라서 마땅한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생도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수진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 현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팀 박헨 법학 교수가 USA Today의 신문에 밝혔습니다. 육사 생도들은 장차 군 고위 지휘관에 대해서 미국이 의지해야 될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육사에서 벌어진 부정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생도 73명이 원격시험을 악용해서 속임수를 쓴 것은 깊은 걱정거리라고 제키스피어 하원 군사위원회 인사소위원장이 지적했는데요. 육사 생도들은 졸업 후에 미육군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어서 의심할 여지 없는 도덕성과 인격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40여 년 만에 육사에서 벌어진 최대 부정행위라고 앞서 전해주셨는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지난 1976년에 전기공학 과목 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생도 153명이 자퇴하거나 퇴학 처분됐는데요. 당시 사건은 이번 일처럼 1, 2학년 생도가 아니라 고학년 생도들이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이번보다 더 컸다고 오파트 육사 공보관이 21일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육군 장관이 지명한 사건조사위원회 활동 이후에 이 90명 이상이 복학을 허용받아서 최종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연말연시 미국에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국에서 권고했지만 연말 분위기는 여전히 고조되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음식 전문 방송 푸드 네트워크에서 인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제이미 사이얼 기자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Yeah, my name is Jamie Sire, and I'm a television host based in New York City. I've worked in the business for almost 20 years.
네, 제 이름은 제이미 사이어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고요. 2002년에 워싱턴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언론계에 입문했습니다. 몬태나주와 샌디에고 등지에 있는 지역 방송국들을 거쳤고요. 코네티컷주에 있는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에서 일할 무렵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뉴욕시를 근거지로 푸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음식 전문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기자에서 음식 전문 기자로 방향을 바꾸신 거네요. 이유가 뭡니까?
That is a great question. Yes, I mostly was focusing on sports throughout my entire career. Most of those stops that I mentioned.
좋은 질문입니다. 제 언론 경력 초기에서 중기까지의 활동은 스포츠 기자 또는 스포츠 앵커에 초점을 뒀는데요. 동시에 개인적으로 음식과 여행에 관한 열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여행을 주제로 조사, 연구 활동을 벌여서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중의 호응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아예 제 방송 활동의 중심을 음식 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음식에 관한 열정이 커진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Just kind of had this interest to kind of pursue that more as just a hobby. So over the last three or four years.
음식이나 요리에 관해 보통 사람들은 취미 활동 정도로 여기는데요. 하지만 음식에는 우리 인간이 갖고 온 문화의 본질이 응축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가 고도 문명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나라나 민족 간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음식도 지역마다 크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그곳의 음식을 맛보는 일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시고 대리만족을 하시는 거죠.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결과 최고의 음식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The best food in the world? That's such a tough question because I love to travel and one of the things I love about traveling is really trying you know local cuisines and really
세계 최고의 음식이 뭐냐고요?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여행을 사랑하고 여행지마다 독특한 문화와 음식을 맛보는 일을 좋아하는데요. 각자 저마다의 가치가 있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죠. 특정 지역의 음식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농수 축산업 현황 그리고 사회 풍습과 문화가 녹아든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건 이곳에 그만큼 많은 칠면조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택가에 야생 칠면조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농장에서도 많이 키우니까요. 그리고 성탄절에 옥수수빵을 먹는 건 그만큼 미국에서 밀과 옥수수가 풍족하게 재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행 중이신 방송 프로그램에선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국 음식도 먹어보셨습니까?
I have. I love Korean food. I feel like I need to experience more of it. Maybe you can show me all the good spots.
네, 먹어봤습니다. 한국 음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 방송에서 다루기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혹시 뉴욕에 오시거나 제가 워싱턴으로 가면 한국 음식 맛집에 좀 데려가 주세요. 저희 방송에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음식과 함께 여행에 관한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My favorite travel spot. That's a tough question too because I've been lucky enough to travel to a bunch of different places.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라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네요. 왜냐면 제가 직업 덕에 세계 곳곳을 다니는 행운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몇 년 전에 남아공에 가서 케이프타운을 방문하고 사파리, 야생동물 관람도 했는데요. 저의 인생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인상이 남아있어요. 남아공은 야생의 대륙, 아프리카에 세워진 고도 산업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0년 가까운 방송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뭔가요?
Wow, that's a good question. I would say worst moment was the day that I found out that I was getting laid off.
그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나빴던 일부터 말씀드리면 방송인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릴 때 정리해고된 적이 있어요. 2017년에 회사 ESPN에서 경영상 이유로 기자와 보도 인력 등 100명을 내보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뭐 그게 음식과 여행 쪽으로 보도 활동을 전환한 또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그럼 좋았던 일은요?
Best moment. I mean, there's so many. I had an opportunity to cover the World Series when I was in San Francisco.
좋았던 일은 굉장히 많아요. 스포츠 기자 시절에 메이저리그 야구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2012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현장에서 보도한 걸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이언츠가 2년 뒤 또 우승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푸드 네트워크에서 저한테 계약을 제의했을 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푸드 네트워크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아이언 셰프 쇼다운 요리 대결 프로그램의 진행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을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언론계가 남성 지배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성 방송 진행자로서 이 정도로 주목받기까지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I think it's definitely gotten better, especially for people who work in front of the camera. I mean, I think if you
언론계 양성평등 현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카메라 앞에 직접 나서는 사람들만 봐도 여성의 비중이 최근 크게 늘고 있잖아요. 시청자 중에 절반은 여성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시각에서 방송을 진행해줄 사람이 늘어야 하는 거죠. 선배 여성 언론인들이 노력하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 관련 방송은 여성 시청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진행자가 계속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양성평등 현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I do think like when I first got into the business, it was a little bit harder.
그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방송에 입문했을 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 간의 봉급 격차가 컸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일을 하고도 저는 남성 동료보다 훨씬 적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 진행자의 성별 안배가 크게 나아졌다고 말씀드렸지만 방송국 경영진은 아직도 대다수가 남성이에요. 이 문제는 방송 언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주목하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에요.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That's a tough one. Like I said, like it's I've been out of
와,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매체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분야를 담당한 기자라서 미국의 언론 자유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고 방송에 나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continue striving for both of those things. I think, you know, the minute that press freedom is sacrificed or threatened.
그 두 가지 사안에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가 위협받으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손잡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려면 먼저 양성에게 동등한 대우가 보장돼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모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세계인 모두가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제이미 사이어 음식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I'm your host, Evelyn.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The Devil Wears Prada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최고의 패션 잡지사 런웨이에 기적같이 입사한 앤드리아. 하지만 기자를 지망하던 그녀에게 패션 잡지의 세계는 낯설기만 한데요. 그녀의 보스,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와 직장 동료 에밀리는 패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앤드리아를 무시하기만 하고 옷 잘 입는 것도 이 일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녀. 드디어 나이젤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God know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shoes, Jimmy Choo, Holoblomic, Nancy Gonzalez, love
it. Okay, this is Rodriguez, this we love. It might fit, it might. Okay, now Chanel, you're in desperate need of Chanel. Darling, shall we? We have to get to the beauty department and God knows how long that's going to take.
God knows how long that's going to take. God knows. 직역하면 신은 아신다, 신만이 아신다. 여기서는 즉 누가 알겠어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없을 때, 아무도 모른다를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God knows how long that's going to take 하면 그게 얼마나 걸릴지 누가 알겠어. 즉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 라는 뜻이 되겠죠. God knows. God knows 라는 표현은 또 어떤 사실이나 믿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도 쓰입니다. God knows I've been working hard. 신은 내가 열심히 일한 걸 아셔. 신은 내가 열심히 일해온 걸 아셔. 즉,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 라는 뜻이 되겠죠? 휴대폰은 24시간 울려대고 남자친구 생일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야근이 잦아주는 앤드리아. 일을 잘할수록 책임은 더 커져가는데요. 정작 그녀의 꿈과 삶의 소중한 것들과는 점점 멀어지며 인생에 대한 갈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의 표현 God know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nd shoes, Jimmy Choo, Holoblomic, Nancy Gonzalez, love it.
Okay, this is Rodriguez, this we love. It might fit, it might. Okay, now Chanel, you're in desperate need of Chanel. Darling, shall we? We have to get to the beauty department and God knows how long that's going to take.
오늘의 표현 God knows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감이 오시나요?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